하나님께 상고하실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소리가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있는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땅히 들어야 될 내용들을 듣지 못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사로잡아 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새겨야 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거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강조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수사학적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흔히 교육의 대헌장이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서 이미 권면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재차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구라고 하면 영적인 기초체력이 약한 분들은 그 당장 부담부터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앞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중대한 범죄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였고 다른 하나는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를 했을 때 그 정탐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죄였습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표현한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을 유한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라고 하는 짐승의 형태로 바꿈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죄라 할 수 있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 죄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또한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멸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뜻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서 한번 하신 약속을 거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마치 거스리는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뜻을 비추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는 이 중보자 모세의 간구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쿠데타가 일어나면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은 다 사형시킵니다. 나머지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은 옥에 가두거나 귀양을 보내지요. 혹시 군주가 아량이 넓어가지고 주동자를 죽이지 않고 때로는 목숨만을 살려주는 그런 아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 심문할 것이고 또 이전에 그가 누렸던 특권과 자유를 박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였습니까? 또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를 박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따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 평지로 와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결코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대한 요구와 기대를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시고 그 요구와 기대를 여전히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일을 맡겼다가 그 일을 여러 번 부탁했지만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일을 지속적으로 맡길 만한 그런 근거를 그 사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러 번 했다가 그 일에 실패하면 더 이상 맡기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래 인생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드리겠습니까? 마땅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잊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수행할 때 그의 제사 업무를 수용들었던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을 언약궤에다 보관하게 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오늘까지 남아있다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신 이런 일들도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땅히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를 절대로 철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 그리고 죄사함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뚜렷한 물리적인 증표가 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땅히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런 삶의 내용이 그가 죄사함 받았음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에게 바로 이 내용을 기대하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신자라고 할 때 이런 삶의 내용이 드러나야 되고 이런 삶의 내용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적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12절 이하를 보시면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일이 따라 나오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적인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먼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이 없이 율법을 준수한다면 그 율법 준수는 노예적 공포감으로 신의 명령을 지키는 이방 사람들의 신앙생활 방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일조 안 냈다가 물질에 손해보니까 십일조를 낸다든지 주의를 범했다가 뭐 큰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경험을 몇 번 한 분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이 쉽게 말해서 자신의 삶에 이전과 같은 그런 큰 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헌금 생활을 하고 만약에 주의를 지킨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먼저 이런 내적 자세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말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 마음이 없는 행동, 그것이 바로 위선이요 외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가주니 따라 나갑니다. 남편이 나가니 따라 나갑니다. 자녀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폼을 갖추는 것이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지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과 그런 행동, 그런 제사와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정서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지요? 1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 놓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온 20세 미만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애굽에서의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미하게 강림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사람들도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40년의 광야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요구했던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요한일서를 보세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이 원리를 제일 먼저 강조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지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여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요 증표지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스라엘만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만들지 않고서 다른 세상에다가 교회를 심을 수 없어요. 경건한 한 사람의 신자가 있어야 그 경건한 한 사람의 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구약 이스라엘 안에 참 교회 모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나중에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은 그것은 편애가 아니라 사실은 보편적 인생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과정 안에서 되어진 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만 9개월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혹시 다치지 않을까 조심하고 그랬다가 아이를 낳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인지를 비로소 깨닫지요. 그럴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헌신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의 매력이나 가치가 원인이 되어서 사랑을 하지요. 얼굴이 예쁘든지,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번 딱 만나고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프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얼굴이 예쁘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학력이 좋든지, 아니면 무슨 가부의 딸이든지, 하여튼 어떤 사랑의 대상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를 사랑하지. 그렇지 않고는 사랑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결함을 극복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결코 미루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때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나의 이 결함들, 나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과도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좀 가까이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도 우리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숨이 하나인데 누구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해야 된다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믿을 만한 존재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아니면 내 목숨까지 부인하면서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는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적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 이스라엘인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과 정서를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의지적 행위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감정과 정서에 휘둘리느냐, 감정과 정서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숙의 기준이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좀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답게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냥 감정적 차원에서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지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사랑 다음에 뭐가 나타나지요? 섬기는 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든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너희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마음이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서 사실은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지죠. 실제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죄성이 자꾸 튀잖아요. 이러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과연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는 이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규례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율법 자체만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잖아요.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한 율법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실은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죠. 선악과를 주실 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것이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들을 옥죄기 위해서 그들을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금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은 거룩한데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원리를 이렇게 그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래요. 석고 있지 않습니까? 석고? 석고에 물을 부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과거에 석고 가루에다가 사람을 두고 물을 부어버리면 석고가 딱딱해지면서 사람이 조여들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석고 자체를 딱딱하게 만든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석고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석고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석고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석고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사람을 옥죄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석고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마련했다고 말씀하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를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어떤 존재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곧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목이 곧은 존재인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16절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지 않고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레위기 26장 41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졌다. 이런 면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주제는 새롭게 등장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뭐지요? 본래 할례는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표시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도려내는 바로 그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보시면 외적인 할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할례만으로 부족하다기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외적인 할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성경은 매우 큰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왜 마음의 할례를 말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마음의 실제로 할례를 행하는 이 근본적인 영적 변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때로 직분자도 돼요. 목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요. 때로는요, 선교사도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지지부진한가?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섬기지 못하는가? 왜 복음의 열정이 우리를 부르게 만들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할례는 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안 보이는 사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할례예요. 왜 남자의 생식기를 베드로 했을까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어서 이 죄를 끊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외적 할례로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적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지요? 외적 할례는 내적 할례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할례받았다고 해서 오늘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그 즉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가 의미하는 참된 실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것은 그것은 연극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으면서도 외적 할례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할례를 제도를 남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해서 아픈 틈을 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에만 집착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과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도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외우고 다니고 그래서 무빙 스크롤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두루마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율법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간의 무능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죄를 그 자신이 행하는 영적 무능의 상태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으로 우리가 명백하게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외적 할례는 받았으나 내적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기대하지요? 마음의 할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다 뭐지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는 게 그게 다 새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인생과 함께 알 수 없었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말씀한 반면 30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례의 또 주체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려면 좀 한쪽으로 말씀하시면 할례를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 그냥 우리 편에서 좀 넉넉히 기다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일처럼 말씀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참담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도덕윤리적인 가르침을 아무리 받아도 그는 육의 사람이에요. 하늘부터 새로 나는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 없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잘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믿어와도 지지부진하게 믿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할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생명은 역사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태동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로 좀 실족하고 넘어질 수는 있겠으나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할례를 행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자유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를 동참하는 자로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우리의 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말씀했다가 우리의 일처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적 할례가 가리키는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물세례 받았지만 실제로서 그 세례 효력을 그 심령 안에서 드러내는 존재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한 다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긴 하지만 그 상황이 극복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심지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할례, 이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를 겪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칠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다음 19절 이하를 보시면 나그네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면을 할 때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 과정 안에 17절, 18절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의 내용을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신중의 신이시오. 그 다음에 모든 주 가운데 주라고 말씀하고 또 특별히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리하여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결정짓는 그 원인이 하나님 그분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이에 상응하는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함이죠.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기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죠. 구속받은 목적이 너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신원하시는 궁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우리도 그를 닮아 그의 성품을 닮아 그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말은 단순히 구제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난 다음에 왜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그네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가 하는 여부, 곧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은가 여부는 이웃 사랑의 여부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는 요한 1서에 잘 나타납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형제 사랑은 단순히 뭐 그냥 그를 돌아보고 도와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드러내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여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느냐 하면 자기보다 권위 아래에 있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분이 되어 먹은 사람인지 되어 먹지 못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인간의 죄인됨이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를 헤아린 사람이라면 그 연약함을 그렇게 윽박지르고 타박하고 책망하고 억누르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 말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발 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에 때로 왔다 갔다 좀 하는데요. 한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편과 염소편으로 나누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지요. 무엇을 근거로 나눕니까? 나그네를 돌아봤느냐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진정한 믿음은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바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의 피를 채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단순히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의 범죄를 따지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심판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죠? 요한 1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요한 1서 3장 14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요한 복음을 쓴 저자도 요한이고 요한 1서를 쓴 저자도 요한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를 의지하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신명기 본문에서. 근데 여기 의지하고라는 말이 조금은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본래 의지하라는 이 단어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말이죠. 그죠? 연합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의지하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를 친근히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차라리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창세기 34장 3절에서 세겜의 추장 하몰이 그 디나를 연연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연연하다라는 이 단어, 깊이 연연하다라는 이 단어와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의지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의지하다라는 이 말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열렬히 사랑하고 감성적으로 그분에게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분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내적인 친밀함이 있을 때 외적인 순종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는 이 원리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죠. 그죠? 맹세한다는 말은 마땅히 순종하고 내가 호소하고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으로 여기라.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찬송의 대상으로 삼으라. 바로 여호와 그분이 너의 찬송이라고, 이스라엘의 찬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으로 끝이 나죠?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고신대학원에 유해무 교수라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본인의 신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송영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송영의 신학이라는 말이 모든 신학의 결정물은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야 그 신학적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찬송을 부른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자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단순히 음악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영혼으로 깊이 경험해서 주를 찬송할 때 바로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죠?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뒤틀렸는지 내가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지 우리를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행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히 쓸어버리고 마땅히 진멸당해야 될 이스라엘인들에게 죄사면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죄사면을 경험한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었사오니 결코 우리가 이것을 부담스러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참으로 마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 소원이요 기쁨인 것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하여 진정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참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하여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주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찬송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